한 번이라도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기로 결심해 본 사람이라면 성경에 어떤 책부터 읽어야 하는지 고민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복음서를 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서신들 가운데 하나를 읽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성경을 좀 많이 읽어본 사람은 바울의 서신들 가운데 로마서를 읽을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복음서를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복음서에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읽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로마서를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행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로마서가 자세히 그것들을 특별히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풀어주고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성경을 읽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논쟁이 19세기 후반에 신학계 내에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책은 예수님의 복음이냐 바울의 복음이냐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논쟁은 무의미한 논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어떤 책이 다른 책에 비해서 그 권위가 떨어지거나 가치가 없거나 모자라거나 그런 책은 없기 때문입니다. 둘 다 중요한, 전부 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한된 시간 내에 또 성경을 효과적으로 읽기를 원한다면 복음서와 로마서를 함께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또 33년간의 삶을 사시고 가르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예수님의 삶에 대한 영상에 해당한다면 로마서는 그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들을 자세히 풀어주고 있는 자막과 해설에 해당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와 로마서를 같이 읽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역에서 복음서 가운데 하나인 누가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주일에는 우리 로마서를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면 제일 처음에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서가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로마서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가 가장 최초에 쓰여진 서신이기 때문도 아니고 그 분량이 가장 길기 때문도 아닙니다. 아마 성경을 편집하는 성경의 편집자들은 바울의 여러 서신들 가운데 로마서가 차지하는 위치를 이미 파악했고 그 입지가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를 그 서신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위치시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쓴 다른 서신들과는 좀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다른 서신들은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바울이 세운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을 대상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다릅니다. 로마서의 수신자는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은 한 번도 로마에 가본 적이 없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쓴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일반적이고 그리고 포괄적인 내용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다른 서신들이 지엽적이고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바울이 쓴 이 로마서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주로 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 당시에 로마는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그냥 여러 도시들 가운데 한 도시나 아니면 그 도시들 가운데 큰 도시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로마는 곧 교회 바깥의 세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는 세상을 대변해주는 도시였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의 인식 속에 로마란 그냥 세상이었습니다. 로마가 세상이고 세상이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 이 로마라는 도시는 성교학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세계 각처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을 때 로마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운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대부분 개종한 이방인 회심자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이방인 회심자들은 구약 성경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이제 믿었기 때문에 성경의 뜻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도 바울에게는 특별한 교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라는 도시가 교회 바깥에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 세상을 대변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성교학적으로 중요한 도시였고 이제 갓 회심한 이방인 회심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잘 가르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의미를 전하고 가르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의 가장 일반적이고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로마서를 복음의 정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올바로 이해할 때 복음의 굳건한 토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라는 책을 자세히 읽고 그 의미들을 새길 때 신앙의 굳건한 뿌리를 우리가 튼튼하게 다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지금 1절부터 7절까지의 서론을 보시면 그 바울 당시의 편지 형식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 당시의 편지는 일반적으로 발신자와 수신자와 인사말로 되어 있습니다. 보내는 사람, 그리고 받는 사람, 그리고 간단한 인사말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디어하고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시작하지만 바울 당시에는 누가 보냅니다를 먼저 소개합니다. 그런데 발신자와 수신자와 인사를 짧은 한두 문장의 글로써 하고 나머지 주된 내용을 쓰는 게 당시의 편지의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를 보면 조금 다르죠. 발신자에 해당하는 내용을 굉장히 길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들을 보면 앞에 서론 부분이 굉장히 짧은데 로마서는 굉장히 깁니다. 아마도 바울은 자기를 잘 모르는 그 로마의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자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소개하고 또 자기가 어떻게 이 글을 쓰게 되었는지를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지금 발신자를 길게 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궁극적인 이유는 본인이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 빨리 말하고 싶은 심정이 앞섰기 때문에 이 발신 부분을 길게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가장 처음에 물어야 하는 질문은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게 복된 소식이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값없이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이것을 그냥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만약에 어떤 학생이 매일 밤잠 설쳐가며 공부만 하고 코피 터져라 공부만 해서 서울대에 간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겠죠. 우리 나락 형제가 학교 다닐 때 계속 공부만 해서 서울대에 갔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복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잠만 자고 먹고 놀던 학생이 덜컥 서울대에 붙는다면 그것은 복음이겠죠. 왜냐하면 전혀 그 학교에 갈 수 있는 자격과 요건이 그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도 그래서 복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과 요건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보시면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2장 그 전에 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에 우리가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 자들이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산 자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은 죽은 자들, 지옥의 멸망 가운데 있었던 자들을 의미합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악 가운데 영혼이 죽은 멸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전혀 살려주실 만한 근거와 자격과 요건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5절 하반절에 보시면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영광스러운 은혜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오늘 서신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로마서 1장으로 돌아가셔서 1절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하나님께서 본인을 불렀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의지를 드려서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학위를 몇 개 받았고 그리고 율법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시고 선택을 하셨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시작하면서 본인이 사도로 복음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자기에게 거저 부어주신 이 은혜의 감격에 사로잡혀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편투표를 하였고 또 그 자리에서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였습니다. 어떻게 바울 같은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저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저를 선택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자격이 있어서 요건이 있어서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는 아무런 자격과 요건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사도의 직분입니다. 이 사도의 직분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뒤에 19절 말씀 보시면 16절 말씀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뿌리고 기초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그 위에 신앙의 다른 것들을 쌓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성경 보고 아무리 의지를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이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면 그 사람의 신앙은 질이 멸렬하고 힘들고 고달프고 따분하고 힘겨운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가장 기본적인 복음의 의미를 놓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는 복음이라고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근거들을 끄집어내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예수를 믿었었는데 그때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교회 다니기로 결심했었는데 야 내가 예수 믿기를 참 잘했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가 많이 하는 질문 가운데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언제 예수 믿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게 되셨습니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그런 질문들을 듣고 답하는 것을 우리가 좋아합니다. 특별히 간증 집회나 찬양 집회에 가면 간증을 하는 사람들 혹은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완전히 개차반이었는데 그때 제가 어떤 이런저런 일들로 해서 하나님을 한번 제대로 믿어보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대학도 떨어지고 사업도 실패하고 아무런 소망도 없었는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처자식을 보니까 도무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제가 큰 결심을 하고 이런저런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 것을 좋아하고 그런 드라마틱한 신앙의 경험을 내 경험으로 가지기를 간절히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휴메니즘 때문입니다. 휴메니즘은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때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겁니다. 인간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거죠. 인간이 어떤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고 귀한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 내에서 휴메니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악한 사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휴메니즘은 끊임없이 인간에게서 어떤 구원의 끈덕지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내가 개차반처럼 살았지만 내가 그랬었지만 그래도 내가 의지를 들여서 그래도 내가 애를 써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100% 구원받았다라는 사실보다는 99.99%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라도 0.0001%라도 우리 안에 무슨 희망이 있겠지. 그래서 인간에게 희망을 걸고 인간에게서 나오는 어떤 것들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드라마틱한 회심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을 기대하고 좋아합니다. 아, 저 사람이 저랬었는데 이러저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예수를 믿고 축복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거죠. 하지만 복음이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로마서 전체를 읽어보면 그 다수의 이방인 회심자들과 소수의 유대인 개종자들 사이에 마찰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은 로마서 14장과 15장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 개종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99%지만 1%라도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그 규정들을 잘 하나하나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쪽에서 뭔가 그래도 애를 쓰고 그래도 노력을 하고 열심히 무언가 하면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생각들이 로마 교회 가운데 스멀스멀 스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많은 문제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역사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성장을 하였고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인들은 천사와 같고 즐거워 보이지만 교회 바깥을 나가면 무기력하고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의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 신앙의 근거가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내 의지와 열심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굳건한 뿌리가 없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의지로 자꾸만 이루려고 하는 거죠. 완전해지려고 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결국은 한심한 자기 모습밖에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이 즐겁지 않고 짐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가긴 갑니다.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라서 엄마 아버지가 가라 그래서 교회 안 나가면 지옥 가니까 그래도 교회는 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믿음의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위에 다른 것들을 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오늘 로마서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걸어야 될 수치와 모욕의 길을 주님이 대신 걸으셨습니다. 우리가 못 박혀 죽어야 할 그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지시고 거기에 죽으시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이 거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정수고 뿌리고 기초입니다. 이것이 튼튼하게 서 있어야지 그 위에 다른 것들을 쌓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기초가 튼튼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자꾸 세상 것이 보이는 거죠. 세상에 수많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들이 나에게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는 실제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못난 모습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크게 흔들리는 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공부를 좀 못하면 죽내 사내 아우성을 칩니다. 학위를 못 받으면 아우성을 칩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하나. 사업이 좀 안 되고 돈벌이가 잘 안 되면 아우성을 칩니다. 큰일 났다고. 좀 잘 못 살면 하나님 저 같은 게 하나님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아우성을 치고 하나님 저 같은 것은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는 게 낫지 않습니까?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신앙이 흔들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너 같은 게 무슨 예수를 믿냐? 네가 변변한 대학을 나왔냐? 돈을 많이 버냐? 네가 잘난 게 뭐가 있냐? 그렇다고 네가 마음이 착하냐? 선한 일을 하냐? 성격도 영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럴 수 있지만 그때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구원의 은혜라는 이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면 누가 옆에서 조금만 흔들면 신앙이 흔들려버리는 거죠. 그래 나는 좋은 대학도 못 나왔는데 학위도 못 받았는데 잡도 없는데 하나도 나는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금방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구원 받았는지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못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못난 모습 이전에 내가 가장 최악의 상황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최악이었을 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도 몰랐고 성경도 몰랐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도 몰랐고 죄가 무엇인지도 몰라서 죄책감조차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백성으로 올바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는 그런 자로 변화되어져 있습니다. 이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지금이 훨씬 나은 거죠. 그때 최악의 상황이었을 때 나에게 아무런 자격과 요건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기초입니다. 이 구원은 절대 취소되거나 중단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에베소서 2장으로 가셔서 기원에서 읽었던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으로 연합이 되어져 있고 이제는 유기적인 연합 가운데 자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도 죽어야 되고 우리가 지옥에 가면 예수님도 지옥에 가야 되는 그런 원리로 우리가 연합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서로 오시면 6절, 7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 신앙의 기초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최악의 상황이었을 때 도무지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요건이 없었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면 그 위에 아무것도 쌓을 수 없습니다. 이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면 이것을 먼저 점검하십시오. 기도하지 마십시오. 성경 보지 마십시오. 아우성 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진짜 보지 말라는, 기도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데 그 위에 다른 것들을 계속 쌓아가면 그것은 짐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았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늘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평강과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